한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지금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야당은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대통령 후보 될 사람이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아마 이제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정치 평론가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듣는데 결론은 뭐냐? 주제 파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못한다. 역사에 있어서 분명히 쓰임을 받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 쓰임 받았을 때 그때 감사하고 또 오히려 기회가 왔을 때잘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욕심내고 하다가 또다시 이렇게 하는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사람이 분명히 쓰임 받는 때가 있지만 동시에 자기가 어떻게 쓰임 받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 자리는 감히 넘보지 말고 우리 야권이 승리하는 데에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뭐 그런 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리더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잘 섬기기를 바란다는 것은 좀 인정받고 좀 세움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겸손히 섬기지만 동시에 목사인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보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저보다 좋은 여건에서 사시는 목사님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보고 또 동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지만 어떤 마음이 또 많이 들겠어요? 어이구,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저분들은 잘 하는구나. 그리고 설교를 우연히 한번 또 듣게 되었는데 자, 저 설교를 사람들이 이해하는구나. 저렇게 난해하고 막 그런데 혼자 막 평가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지만은 또 동시에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거를 시기나 질투나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간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누구든지 비즈니스가 잘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건강하고 막 그러면은 부럽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주인공이 아니어도 정말 오늘 찬양처럼 그냥 옷자락만을 만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뭐탁 나세워주고 뭐 그냥 뭐 뛰어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러한 순간들은 언제입니까? 밑바닥일 때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런 순간이 되니까 자존심도 필요 없어요. 체면도 필요 없어요. 때로는 율법도 필요 없어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지금 내가 죽고 사느냐의 문제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율법도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이 성경을 보면 완전히 밑바닥이에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데 고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따로 이 여인을 주목해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으로 향해 가는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스치듯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라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발걸음하기 힘든 분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회당장 야이로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는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더라도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처럼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나를 때문에 가는 그 길이 아니지만 그 길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인생을 좀 많이 살았어요. 안 산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진로가 다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는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당신은 주인공이 아니다 뭐다라고 하면 좀 서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체면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선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실속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고 여러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사로부터 수모만 당해요. 의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의사들이 수모를 주는 거예요. 돈이 좀 있었는데 그 돈을 다 낭비를 한 거예요. 다 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요? 안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죠. 오늘 이 저녁에 짧지만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가?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셨을까?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이 여인이 병이 고쳐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떠한 과정을 겹칩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갈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만 가지면 돼요? 아니면 가서 만져야 돼요? 박종순 목사님인가? 저도 설교 때 예화로 들었는데 정확하게 목사님 누군지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는데 복권에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복권에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뭐 기도해달라니까 기도는 안 해줄 수는 없는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래서 복권은 사냐? 복권을 안 산대요. 설마 당첨이 될까 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복권은 사지 않으면서 복권은 당첨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의 모습도 아닙니까? 믿음을 참 강조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겉옷을 만져야지.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결단이에요.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어요. 그 당시에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것은 그 피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돈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옷도 깨끗이 입고 다 했겠지만 돈도 다 낭비해보고 거의 거지처럼 살면, 여러분 우리가 홈리스 있는 데 가잖아요. 지나가면 홈리스 되는 분들이 옷을 깨끗하게 나름대로 입고 있지만 딱 지나가면 홈리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냄새가 나요. 아주 냄새가 심합니다. 겉옷은 뭐 나름대로 깨끗하게 입고 뭐 단정하게 입지만 또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은 그 가방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가방이 너무 상당히 부피가 큰다든지 뭘 끌고 다니면 대부분 홈리스예요. 이 여인이 자기를 막 감추려고 하지만 감출 수가 없어요.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안 돼요. 왜요? 부정한 것이니까. 사람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기만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데려와야 돼요. 자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좀 데리고 오세요. 예수님 좀 오라고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인은 마음에 내가 가서 만지기만 하면 되는데, 만지기만 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만져야죠. 체면이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합니까? 율법에도 뭐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양은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뭐예요? 막 간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간구와 기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좀 우리 교회가 한인타운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고 또 우리 교회를 금요일 예배나 또 새벽 예배라 오려고 그러면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오라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어떨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나라고 해야 되는데 못해요. 또 말하면 또 시험 들까 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저도 아무리 멀고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차가 밀려도 간절하면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인 거. 뭐 사람이 신경 쓸 수도 있어요. 사람 신경 쓰이겠죠.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체면 신경 안 쓰고 사람들의 시선 안경 쓰고 신경 안 쓰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이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너 고침받았네? 그래 괜찮아?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마태복음에는 너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고 처음에 한 말이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불법을 저질렀어요. 몰래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훔친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딱 그를 알아보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예요.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랑 참 잘 공감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너 구원받았다. 고침받았네. 잘 됐네.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딱 여인을 보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딸아, 안심하라. 딱 그래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좀 큰 일을 저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혼냅니까? 진짜 큰 일을 저질렀을 때는 혼내면 안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줘야 돼요. 평소에도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일을 저지르고 숨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큰 일을 저질렀을 때는 그리고 미리미리 그런 것들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막 혼내고 막 이름이 저질렀는데 혼내고 막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마음을 잡아줘야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잡아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평안히 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안해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안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쳐진 것을 말씀하시는데 고쳐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근본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근본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이런 사회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법들, 여러 가지 규칙들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규칙들이, 그 법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건지를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온전한 회복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영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왔고 또 결단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좀 더 다르게 하지만 분명하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고침을 받은 것처럼 나와요. 구원을 얘기하니까. 마태복음은 짧게 세 구절에 설명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자기의 몸이니까 자기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나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능력을 훔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은혜와 믿음, 행위가 때로는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결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결단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다시 한번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선포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 구원이고 평안이고 한 번의 병고침이 아니에요.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만난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의 종착역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원하지만 그 많은 기적을 원하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병이 온전히 나아지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그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이미 평안한 것이고 영적인 건강, 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조용히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과 같이 몰려다니면서 지금 예수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것을 왜 얘기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조용히 있을 때에도 다가가기 어려운 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가까이 가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레위기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하지만 간절하기 때문에,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솔직히 율법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기만 해요. 그것만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분쟁이라든지 또 사람들 관계 여러 가지 이렇게 보잖아요. 체면이 있을 때는, 자존심이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밑바닥을 치면, 보통 말로 하는 거죠. 밑바닥을 치면 정말 벼랑 끝에 서가지고 거의 떨어질 때가 되면 사람들이 체면도 내려놓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제가 여기 영상으로 나오진 않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그 많은 의사들이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요. 현상만 유지해도 좋을 것 같은데 가진 것을 다 허비한 다음에 더 악화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더 중하여지던 자에 그랬어요. 더 중하여지던 자에 지금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더 이상 뭐 어디 비빌 데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들리는 거, 내가 바라는 그런 거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직 내가 걸을 수 있어요. 내가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고침받고 구원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나오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으면 뭐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가시고 저는 필요합니다. 우리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해요.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생각하는 것, 생각만 하는 것, 그건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과로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떠난 다음에 심판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인생을 마무리한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야, 이 저녁에,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